뉴스에는 서브 디렉터리로 여러 섹션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애, 스포츠 등등의 다양한 섹션이 있습니다. 이런 서브 디렉터리 외에도 황당 뉴스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난센스 뉴스가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2.2m나 길은 아줌마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2m, 한평생 이렇게 길은 모양이지요. 또 엄지손톱을 2m나 길은 인도의 남자가 소개가 되어 있고, 또 통닭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술집에 인분을 퍼부은 이런 사건도 있고요. 또 임산부를 죽이고 태아를 강탈해 간 강도범이 있는가 하면, 추운 날씨에 임금을 체불당하여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자기를 교도소에 들여보내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경찰서 안에 의자를 부숨으로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간 목수도 있답니다. 그야말로 황당뉴스 섹션에는 황당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가끔 보는데 진짜 황당한 일 많습니다. 아, 오늘 본문에도 황당한 뉴스가 나옵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도 수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 이거 황당 뉴스 아닙니까? 황당 뉴스시죠? 남자가 남자와 동침을 하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거, 이거 진짜 황당 뉴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요? 동정녀 탄생. 동정녀가 처녀라는 말이죠. 예수 않는 이들은 동정녀 탄생을 뭐라 그래요? 신화라 그럽니다. 신화. 우리나라 옛 역사인 신라시대에 초대왕인 박혁 거세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백마가 알을 낳고 승천했는데, 그 백마가 낳은 알에서 태어나서 신라의 초대왕이 된 사람이 박혁 거세입니다. 전설이지요? 이거 실제가 아니고 이건 다 신화입니다. 이런 특이한 이야기를 통해서 통치의 정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즉 이 동정녀 탄생도 신화일까요? 아유, 이런 거는요, 목사고시 볼 때 그 뭐지, 노회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그 목사고시 보는 신학생들에게 면접할 때 물어봐요. 이거 신화 아닐까?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게 또 있어가지고 그 신화라고 그러면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 몇 해 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은 목사고시 보면 계속 떨어져요. 그 유도신문을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사회에서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를 약혼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에도 약혼이 있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되죠. 약혼을 한 후에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은, 그러나 결혼 전까지는 동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회임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본문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부정한 여자로 여기게 되었고 이럴 경우에는 구약의 율법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속이 깊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냥 조용히 이렇게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겠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남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주저함 없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하게 되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은 할망구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고 신약은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되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낳아져야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고 또 동정녀가 아들 예수를 낳아야 구원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아주 누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구약은 할망구가 아들 낳는 이야기고 불임이 있던 여성, 신약은 동정녀가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이 된다. 이 할망구라는 말을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를 비하해서 하는 말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89살의 노파를 할망구라 부릅니다. 할아버지 할자, 그 다음에 망, 바라는 망, 구는 뭐예요? 90입니다. 90을 바라는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그분들을 할망구라 부릅니다. 구약에는 사라가 89세가 되어 불임이었을 때 이삭을 수태하여서 90세 이삭을 낳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 사건도 황당 사건이지요. 요즘 90세 때 아기 낳는 할머니 있나요? 그 황당 뉴스에도 안 나와요. 신약에는 더 황당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할 것 같으면 처녀가 남자 없이 아기를 낳는다는 기사 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버진이 수태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학에서는 뭐라 부르나요? 처녀생식 또 단성생식 이를 부르는데 하등동물이나 무척추동물, 간혹 파충류나 물고기 등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원숭이나 침팬치나 혹은 인류와 같은 고등생명체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라면 빅 뉴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1세기에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옛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시대에도 아비 없이는 자식이 없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전면 부정하면서 예수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어떤 이름 없는 병사와 마리아 사이에 사생아라는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비 없는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요셉의 씨가 아니라면 다른 남자의 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진이 반반씩 섞여서 태어난 그들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마태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지만은 결혼할 때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강조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독특하신 분입니다. 예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세상에는 유사함을 찾을 수가 없는 독특한 관계를 가지신 아들이지만은 태어날 때에도 아주 독특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는데 독생자라는 의미가 번역할 말이 없어서 사실은 독생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어로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는 이 현대어로 번역할 만한 꼭 집어서 번역할 만한 말이 없어서 독생자로 번역했을 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께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우주 가운데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없다는 그런 아주 독특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라 이런 의미에서 모노게네스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예수께서. 예수의 출생은 요셉으로 인하여 이른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인 공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를 놓았다는 능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체가 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캠년장 여러 지체들 예수의 성령 잉태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아주 오래된 그 담장 넘은 가지 가운데 초창기 멤버입니다. 한 분인데 이분은 원래 운동권 으쌰으쌰 하는 거 알죠? 운동권 출신이었는데 이 예수를 안 믿은 분이에요. 자신이 닮아가야 할 그 성년으로는 중국의 제자 백가 가운데 하나인 묵자였어요. 집에 묵자 사진 걸어놓고 묵자를 닮아가야 된다 이런 분이었는데 부산에 잠깐 이렇게 한 8개월 이렇게 오셨어요. 신앙과 관계없는 분을 살던 분인데 당시 우리 교회 선배가 있길래 선배 때문에 인사차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오는데 그날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반이 그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냐고 너한테 그러대요. 저한테 동정녀 탄생 이야기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봄 주간에 봄 고난 주간에 캠년장 교회가 엘더스게이트라는 수양관에서 고난 주간 순회를 매년 갔는데 여기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이 그날 가족들하고 얼렁뚜렁 한번 따라왔어요. 아마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수련회 마지막 날 캠파이어를 하면서 불 곁에서 함께 기타 치며 찬양하며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기도회에 한번 참석했어요. 이 형제가 기도회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폭 쓰러졌어요. 그가 수련회 때 끝난 후에 하는 얘기에 따르면 그가 쓰러진 이유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이 보였는데 시뻘건 불덩어리가 태양이 저녁 노을에 붉게 타오르는 그런 아주 둥근 태양 같은 불덩어리가 자신의 옆구리를 다가오더니만 쓱 자기 몸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땅에 꼬꾸라졌고 입에서는 방언이 흘러나갔고 그렇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라고 믿어지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집안에 있는 묵자 초상화를 내버리고 예수를 걸어놓고 예수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탄생 그 이상의 일도 행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부활이 아니던가요? 예수께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지만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 죽음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도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로마서의 1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만은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나요? 안 믿어지거든 그냥 그대로 놓아두십시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건 안 믿건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동정녀 탄생이 우리 구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거든 그냥 묻어 두십시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안 믿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기에 그것은 굳게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는 당시 랍비들처럼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참 말 많고 탈 많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아주 아주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은 구절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됐나. 요 처녀라는 글자가 아주 아주 원문에는 그냥 젊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정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학자들 간에 여러 토론이 되고 디베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따라서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이사야 7장 14절이 젊은 여자를 이렇게 처녀로 동정녀로 이렇게 적용을 하여서 우리 주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입니다. 때가 되어서 약 8세기가 7세기가 지난 다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이미 구약시대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 동정녀 사건은 믿어줘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서 믿게 만들어주시면 믿는 겁니다. 믿어줘야 믿지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거 안 믿었다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 믿는데.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믿어집니다. 저도 믿어지기에 아멘하며 받아들입니다. 동정녀로 태어나셨다고.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의 탄생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23절 후반부에는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절대 거리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거리라는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여서 인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저 하늘에 초월해 계신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끝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낮고 천한 땅 위에 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내재하신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의 이름을 뭘로 불렀어요? 임마누엘로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히브리어로 만들어져 있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는 구문입니다. 임은 전치사, 함께, 영어로는 with입니다. 그리고 아누우는 우리, 아스라는 의미고, 그 다음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하고 함께 있다. 저 하늘에 고고하게 앉아서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낮고 천한 인생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울 때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이 웃을 때 옆에 계시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숨 쉴 때 옆에서 함께 숨 쉬고 우리들이 먹고 배부를 때는 곁에서 함께 만족감을 느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모성애를 가지고 어린아이 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아기를 주시하고 돌보고 있는 아기 엄마와 같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성품이 다양해요. 어떨 때는 용사 같은 분으로 디바인 워리어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이렇게 우리를 감싸 안고 돌보시는 엄마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성품을 다 갖고 계세요. 저 하늘에 계시면서 초월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땅 위에 함께 내재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무슬림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이 뭐지요? 알라. 우리 경상도 사투리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애들을 뭐라 그러나요? 알라라 그러죠.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고 뭐가 첫째예요? 애들, 알라. 알라 신성인사님 많아. 보면 뭐 그렇잖아요. 애들 대학 보낸다고 말이에요. 애들 이제 좋은 성적만 돼야 되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은 교회 출석 안 하고 애들 뒷바라지 한다. 이게 뭐 알라 신성인 사람이지. 예수 섬기는 사람인가.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 알라 신은 하늘에만 있는 신이고 땅에 살고 있는 인생들과는 분리되어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무슬림 신도들이 알라라는 하늘에 있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알라라는 신은 초월은 하지만은 땅에 내재할 수가 없는 절름발이 신입니다. 그래서 알라를 만나기 위해서 온갖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한 달간 9월달인가 그때 보면 금식하잖아요. 그런 고행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하늘을 올라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금식하라 그러면 믿을 사람 별로 안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슬림의 신관과 우리 기독인의 신관을 비교해 볼 때 확실히 기독인의 신관이 우수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초월할 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동시에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내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또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고요. 인간들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 가운데 와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구원은 힘 안 드리고 그렇게 얻었습니다. 무슬림처럼 깎고 엎드려서 하루에 다섯 번씩 그렇게 해야만 하늘에 있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무슬림 신간에는 또 성령이라는 게 없어요. 알라라는 신과 땅에 있는 자신들을 연결시켜 주는 성령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지요.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신 분이 그 막을 뚫고 우리를 안으로 들여버리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가장 진보되어 있는 신관을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땅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을 때 말입니다. 무슬림들은 하늘에만 있는 알라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땅에 엎드려 하루에 다섯 번 절하면서 무지하게 힘든 노력을 경주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서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로 내려오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밖에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늘에 올라가려는 노력이 없이도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독특한 관계에 있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 하늘에만 계시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소식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고행과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땅에서 만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연년이 돌아오는 성탄절날 이날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심을 우리의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뒤에 주보 뒤에 보면 찬양하라 나옵니다. 이 찬양을 한번 부른 다음에 세 번 부른 다음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속에 있는 것 나 속에 자리에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실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건을 믿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땅 위에 오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 어디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몸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요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안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안으로 들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안에서 크게 느끼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 나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동정녀 탄생을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이것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개면장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동정녀 탄생 참 믿어지기 어려운 일들이지만은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셔서 동정녀 탄생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높이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낮고 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낮추어서 오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예수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땅에 끝날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임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낮춘 자가 되어서 이 땅 위에 가난하고 약하고 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 낮추어서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영광